신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번에는 구약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하루 종일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왕용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왕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언어를 만들고 생각은 언어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을 결정짓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의 뜻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는 그 언어학자들이, 한국어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의 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할 편자와 안녕하다, 건강하다라는 안녕을 써서 평안하십니까라는 것이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라는 하나의 유래를 찾고 있고 또 다른 유래는 평안할 안 그리고 영혼 영자를 써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라고도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당신의 영을 포함해서 온 삶이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도 제가 모르는 뜻이 숨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에 반이라는 말은 그 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 있죠? 사람들 말고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갑이라는 뜻은 반과 같다 그런 뜻이어서 반갑다라는 것은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고맙습니다라는 그 뜻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고는 높은 산을 의미하고 여성형 어미 마가 붙어서 여신,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뜻은 당신은 고마워 같습니다.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더 이상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때로는 그 깊이 있는 원래 의미들을 잊어버린 채로 형태만 남아있어서 인사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도 원래 어떤 뜻으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른 채로 형태만 남아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와 언어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무슨 뜻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로 제가 한국말을 모른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제가 쓰는 용어들 중에 얼마나 많이 형태만 남아있고 원래적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쓰는 것들이 혹시 없을까?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은혜가 그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것이 곧 아, 이제 기도를 마치는구나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그저 이것이 기도를 마칠 때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17절의 위치가 조금 재미있는 표현, 재미있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에는 그 바울 서신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관계를 얻게 되었느냐, 새 삶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3장과 4장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3장은 그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3장의 시작인데 그 표현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3장 이후에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3장의 5절부터 12절까지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여러 관계 형태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냐라는 것을 관계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역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7절은 그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구절을, 중심이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3장 17절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생각을 중심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라는 건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표현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 또는 내가 내 선교 단체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 단체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합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구약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십계명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계명, 상당히 높은 계명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름은 단순한 명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일, 첫 번째 일.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이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짓는 것은 아 사자구나, 양이구나, 나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이 동물을 사자라고 부를래 라고 하는 그냥 네이밍의 의미를 좀 더 넘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심지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하면서 짓는데 아마도 그 초점은 그 아이의 인생을 고려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기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로 지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아담이 지었던 그 이름은 단순히 이제부터 이 동물을 이렇게 부를 거야 라는 단순한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름 너머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뒤에 나타난 그 부분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래서요. 그것이 왜 뒤에 부분을 따라오는 것의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호칭 너머에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호와다. 제가 수련회 기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I am who I am.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냥 음차를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성경학자들이 붙여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어떻게 불리었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야훼가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보다도 그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내가 모시느냐를 규정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내 이름이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I am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자, 내가 창조한 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부르는 호칭 너머에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표현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그런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느냐를 규정짓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삼아서 행하고 말한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본문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라는 말이 한꺼번에 쓰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주가 붙었을 때 그냥 하나의 별칭처럼, 또 다른 호칭,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가끔은 표현을 바꿔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주인 예수. 주 예수보다는 주인 예수. 내 주인 예수. 조금 더 실감이 나죠.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살짝 바꾸면,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 주인 예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예수는 정말 내 주인일까?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예수가 내 주인이 되기 어려워하는 내가 갖고 있는 부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한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 쪽에서의 의미만을, 내 쪽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내 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하루에 세 번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 이름으로라는 것에 주목했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여러 번 기도를 해왔지만 많은 경우에 그 기도는 응답되기도 하지만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라 받으리니. 어쩌면 받으리니라는 것 앞에 우리가 이 말을 붙여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반드시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은 기도는 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이제 내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내 삶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말을 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할 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유익을 추구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유익을 대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일들을 해나갈 때 예수께서는 그걸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예수께서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서 너가 너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날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함을 보시고 그 형제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참남하도다라고 하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죄를 구하는 권세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런데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때 우리가 죄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의 권세가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유익을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주 예수께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주 예수께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방법이 있다라고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합당하게, 내가 모시는 예수님의 그 관계,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윤리라는 건 옳다 그르다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크리스천 에틱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였는데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이 본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를,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산꼭 꼭대기 하늘에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요. 울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3절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11장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돌을 깨서 쌓아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역청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시도한 것은 도시를 쌓고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ke a name for us. 이름을 짓고 우리를 위하여. 많이 보던 표현이죠. 아담이 지었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역할은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라는 것이죠. 동물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가 않아. 우리에겐 기술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더 이상 돌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 수가 있고 역청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뒷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과 혹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둘 사이에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면은 왜 안 될 것일까요? 물론 창세기 11장에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따르면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물주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 하나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하게 주님의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절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그것들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미치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을 선택해 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의 결과를 우리의 삶에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예수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행복자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운동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문인 선교 이런 게 되었다가 요즘에 또 다른 그냥 영어를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BAM 써서 좀 표현이 좀 그렇죠. BAM 그러는데,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걸 통해서 선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이 선교 현지가 될 수 있고, 그 현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에서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알고 싶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의 삶의 일상에서, 일상의 부분 부분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저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악함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